자, 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확인했어요. 어느 교회나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도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믿은 나머지,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삶을 잘 가꾸셔야 돼요. 규모 있게 가꾸셔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서 누군가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 이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같이 모여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막 해외로 이민 가듯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니 전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만 이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일주일에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났으면 삶의 현장에 가서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한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망을 든든히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2장에서도 그런 강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굳이 뭐 내가 농사짓고 일할 필요가 있겠냐, 주님이 오시면 이거 다 헛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랬으니까 인생 다 헛되다가 아니에요.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삶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 그래서 오늘 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잘못된 신앙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는가, 뭐 이런저런 설들이 있어요. 스피노자의 말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초기에 서양의 학문들이 들어올 때 대부분 일본을 경유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번역된 영어가 일본어로 번역되어지고, 그 일본어를 또다시 번역해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일본식 용어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피노자가 했다는 것도 역시 일본의 번역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독일 등에서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말했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고 통보가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았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뿌린 만큼 얻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시편 126편에서도 눈물 흘리며 씨 뿌리고 그리고 울면서 씨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며 그리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한 명령이 창세기 1장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일이 땀 흘려야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노동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많은 그 짧지만 의미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일의 기쁨은 오늘의 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게 될 즐거움도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게 안겨주는 것임을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리지도 않고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자어로 불 한 당, 아니 불자, 땀 한자, 물이 당자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지만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불한당이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성경도 분명히 죄임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좋은데 재림신앙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헛것이다, 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고,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옆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같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게 게으른 자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끊어라. 여러분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 교제하면 좋은, 유익한, 아름다운 삶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귀지 말라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귀지 말라,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 물론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모범을 보였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바울사도 당시에는 바울사도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교회가 바울사도에게 옥중에 있을 때 선물을 보내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이 바울사도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선교사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고 보장도 하고 있고,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을 해 주셔서 보냈지만 이번에 최단기간에 16억 원이 넘는 모금이 돼가지고 튀르키예에 굉장한 힘을 주었고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매우 유익하게 즐거움도 주고 위로도 받게 만들었고 소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바울사도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야로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그러면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직접 일해서 얻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걸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도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선교 용어 중에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그러면 소위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일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 갖고 선교하는 사람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봐라, 나도 내 먹을 건 내가 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먹을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루치로 충분하다. 이것을 산상설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치 식량도 내가 일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수고해서 먹어야 된다. 아울러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내가 먹을 건 내가 만들라, 그런 의미예요. 자기 양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남이 수고하고 그거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자기 양식이란 뭐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자기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내 양식을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까지 나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얻은 양식을 내가 먹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식까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를 보면서 참 감동받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내 양식이에요. 자기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일확천금, 대박 이런 게 요새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대박을 쫓는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대박을 정말 그 터뜨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뭘까요? 그 대박이 터뜨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대박을 터뜨렸다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일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건강한 신앙생활, 내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계명이지만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뭘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일하지 않는 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안식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어처구니 없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주 5일째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뭐 주 4일째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가지면서 위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건강한 삶을 갖고 가는 것, 성경적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농사 지을 수 없었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비하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름이 됐어요. 이게 만나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광야 40년 동안만이에요. 만나가 언제까지 주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첫 수확물을 먹기 전날까지 주셨어요.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만나를 기대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니까 내 수고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먹은 만나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욕심내지 마라. 하루에 이틀치 거두려고 하지 마라. 정말로 어떤 사람은 이틀치 가져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욕심내지 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해가 쨍쨍 내려지면 만나가 내렸던 것이 그냥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내려지기 전 그래서 부지런히 아침에 거둬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제되어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또는 안 먹어도 배부르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먹여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그 기근 속에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시냇물을 먹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비상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초비상적 하나님의 조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만나를 먹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자기 취향대로 만나를 거두다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먹든 어떤 요리를 해 먹든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의 원칙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게을러서는 만나도 못 먹는다. 욕심을 부리면 헛것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묻어뒀던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름. 게으름과 악이 같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죠.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고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 제가 빌게이츠 잠깐 얘기했지만 빌게이츠가 남긴 말로 유명하게 알려진 게 뭐냐 하면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내 죄가 아니다.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일해도 수고했는데 어느 날 그냥 파산을 해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건 내 잘못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 우리가 가난하게 죽진 않을 수 있는 물론 전제되는 건 뭐예요?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경제 질서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게으름은 죄다 부지런히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가는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가 하나님이 위에서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됩니다. 목축일을 했는데 소떼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부가 세습된 게 아니라 이삭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백배를 이뤘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 이삭이 부자였기 때문에 야곱이 부를 세습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집을 떠나요. 그리고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더위,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산 것 때문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살았는 데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만큼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복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열심히 했어요. 주인이 간섭할 필요가 없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간수가 그의 일에 간섭하거나 확인이 불필요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던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부름받죠. 양떼를 치던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여러분 양을 치던 중에 7명의 형들을 다 살펴보고 왕이 될 자가 없기 때문에 또 있냐? 그랬더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열심히 양을 쳤는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먹으려고 하면 달려가서 사자와 곰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을 건져냈다. 이게 위험하니까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열심히 물매 돌리는 연습을 해서 자기가 뛰면서도 움직이는 짐승을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연습하면 그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 중에도 기드온이요 자기 그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던 중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물고기 잡다가 부름 받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끝냈을 때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요. 놀다가 만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사도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내가 잡아서 죽여야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던 중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깨우쳐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미래도 계획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예요.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 안 하면 못 먹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고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 교회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막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잖아요. 그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정말 피곤함을 무릅쓰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되면 감당하셨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저녁 먹고 나서 좀 쉬려고 하니 사람들이 몰려오면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셨다.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일을 다 하는 것이 나에게는 밥과 같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밥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다 하는 게 내겐 양식이다. 밥 먹듯 일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까지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 고귀한 거예요.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장사도 하고 출근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세상이 지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일한 만큼 또 보람이 있고 그래야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다 그게 안 돼서 일어나는 혁명들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막 반기를 드는 것이고 프랑스 대혁명에는 사제들도 굉장히 많이 가담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도 결국 여러분 그런 불만이 쌓여서 생긴 일들이고 그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소위 마르크시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이 충분히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진 직업에 대한 단어가 뭐라고요? 영어에서는 콜링이에요. 소명, 소명. 목사만 콜링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콜링이다. 보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접두어가 보이스, 소리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세워놓은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나 주님이 분명하게 불러서 세워진 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당당하셔야 되죠. 정직하게 죄가 아닌 일들을 한다면 당당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 비교해가면서 누군가의 일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일이 소중하듯 누군가의 일도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 수고한 것, 그래서 밥 먹고 살고 자녀 교육시키고 내 집 마련하고,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할 건 뭐예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선할이라는 거예요. 아까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고, 디도서 2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자. 내 돈으로 누군가를 먹이자, 누군가를 공부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내가 공부시켰더니 여러분, 먹을 수 없어서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세상이 안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할 돈이 없는데 공부를 시켜줬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래서 그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게으르면 죄고,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여유 있는 시간에 여러분 여행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즐기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 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거기다 더 하면 뭐예요?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드려지고, 여기까지 가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고귀한 삶이 되어진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밥을 먹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잘 섬겨가는 일까지 간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때 주의 일이란 뭐냐? 예배당에 와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수준 높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더 차원 높은 나의 삶의 가치들을 펼쳐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세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수고했는데, 교인들이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런 인사를 해요. 아유, 사모님 힘들어서 어떻게, 심지어 저한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 막 그러지, 뭐 그렇게 제가 나쁜 놈, 나쁜 남편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고백은 어제도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게 해준 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내가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그 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잘해서 누군가가 밥 먹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하고도 행복한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사도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제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가치 있게 부지런히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